말라기 2장 15절로 우리 17절까지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죄악의 그 지적 계속하여서 이어지실 때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리 말씀하시죠. 언뜻 보아서는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와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중반까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과 능력이 충분하신데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한 배필 하와를 만들어주셔서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씩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반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러한 가정과 부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부부의 창조자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세워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단위가 바로 부부요 가정이라 할 때에 한 사람 또 한 아내 한 남편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5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 혼인하여 부부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었을 때에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각 인생들에게 맡겨주신 본분이요 직책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고요. 성적 타락과 음행을 동반한 문화의 그 유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부와 가정들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지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가장 그 기본인 가정과 그 부부의 관계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재차 강조하시면서 삶에서 그 거룩을 또 지켜나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에게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절에 있는 15절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가정과 부부의 사이에서의 그 책무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적인 음행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부와 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은 부부와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그 배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원래의 의미라면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그렇게 찾아갔었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옷으로 덮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옷만 덮어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6절 말씀해 보십시다. 옷으로 무엇을 합니까? 학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서의 부부와 가정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그 또한 죄악으로 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신 이유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과 또 부부와의 그러한 거룩과 성결의 모습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것이 또한 죄악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부부와 가정 사이에 있는 그 죄악들 이제는 행하지 말라 그리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일 없도록 말씀을 어그러지는 일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 그리 또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이 17절은 새로운 단락의 구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형식적인 구분으로 보면 16절에서 말씀이 끝나고요 17절에서부터는 말라기에 나온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시작된 부분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앞선 부분들과 아예 연결점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요. 앞서서 이스라엘이 많은 죄악들,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죄악들을 졌는지를 하나님 그리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라 또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17절 중반까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다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나 죄악된 행함을 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죄악된 것이다 내 마음이 괴롭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렇게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겠습니까? 당신이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상황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어도 다시금 또한 돌아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고역이었으며 얼마나 마음 아프신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는 커녕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다시 되묻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으로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미니라. 17절 중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스럼 없이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으며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계속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삶들에 대하여 또다시 합리화하고 또 명분을 주며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궁극적인 그 배경에는, 바닥에는 어떠한 이해들이 있느냐.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말고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것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겠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동들의 그 바탕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17절 말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사 하나하나 모두 다 주의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물으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 하나 하더라도 주의 은혜, 주의 말씀 거스르지 않기를 위하여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의 언사와 행동에 있어서의 제약들이 그들 스스로 풀어져 놔버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부부와 가정의 단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초적인 일들이 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 잘 지켜가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과 은혜 또 긍휼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